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9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 시원한 곳 찾아서 갈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신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하십니다. 많이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앞에 두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서 아버지 앞으로 올라가면 그러면은 제자들과 떨어져서 있어야 되니까 아마 많이 걱정할 겁니다. 그래서 주옥 같은 말씀들을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진득하니 앉으셔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 17장까지를 요한복음의 지성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들은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즉, 너희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 또,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금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아버지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너희 위에 부어줄 수 있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승천하시게 되면 너희들이 홀로 남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딱 하나만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것이죠. 근데 그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삶을 제자들이 살았습니다.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리를 많이 들었고 알고는 있는데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고 들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만 명이 해도 안 되는 것, 한 나라와 아니 전 세계 나라가 힘을 합쳐도 안 되는 것, 그것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30년, 40년 교회 생활 한 것보다도 성령을 따라서 1년간 살아간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승부수는 성령 하나님에게 걸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놓쳐버리면 엉뚱한 길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본질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잠시 도와주기 위한 어떤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본질이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날마다 실패할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정말로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갈구해야 됩니다. 오로지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갈구하는 사람,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억지로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성령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갈구하면서 찾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부어주지 아니하시면은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부인하고 도망가고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악세사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필요할 때 내게 단지 도움을 주는 성령의 역할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사모해야 되냐 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것처럼 사슴은 시냇물이 없으면 목이 말라서 죽습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인생의 본질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그냥 대충 내 인생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타는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은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꼭 시간 내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시고 수요예배 나오시고 그 외에도 기도하시고 싶은 분은 금요일 저녁에 강대상 기도, 이 강단 기도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여 명의 문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니까 기도하라고.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서 열흘 정도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죠. 제자들이 이때 기도할 때는요.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 외에는 이들에겐 답이 없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죠. 그래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모여서 성령을 달라고 주님 우리 떠나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사마리아와 유대와 그리고 로마를 정복하면서 세상을 정복을 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죠. 성령은 요행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찮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구경꾼으로 서 있을 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되 열흘 정도 기도했다고 그랬죠. 이것은 그들은 곧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열흘이 아니라 20날이 된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집중적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를 쌓지도 않고 성령을 본질로 생각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는데 우연찮게 성령이 임하거나 그러는 일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들이 힘써서 기도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죠.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고치게 됩니다. 4장에 교회가 또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죠. 성령 충만은 과거를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 한 번만 받고 능력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성령에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5장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6장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그랬고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 폭도들에 둘러싸여서 돌을 맞아가지고 온몸이 터져가면서 순교했죠. 그러면서도 그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늘날에도 순교가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몽둥이에 맞아서, 그러다가 불에 화형을 당해서 죽어가는 그 현장을요, 저는 그대로 촬영한 걸 제가 보았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목사님 한 분과 성도님 세 분이 그렇게 몽둥이에 맞아 죽어가다가 마지막에 불태워서 죽이고, 그걸 보면서 제가 막 손이 막 떨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 현장을요, 옆에서 촬영을 다 해가지고, 또 그걸 또 이렇게 보여주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순교해서 죽어갈 때에, 그걸 주변에서 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손에 주먹을 쥐었겠습니까?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들,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성도들이 얼마나 주목을 쥐었겠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있었고, 8장에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죠. 9장에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사울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있었습니다. 10장에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통해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행전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이 일은 곧 기도를, 끊임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눈물과 기도로 기경된 그 마음 위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가벼워졌습니까? 쉽게 바람이 불면은 넘어져 버리고 왜 이런 신앙이 가벼운 신앙이 되었습니까? 기도가 가벼워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냥 대충 하면은 대충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특별하게 기도하면은 특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에 일관된 논리는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바울도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죠.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특별하게 사용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으면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 보면서 나는 저리 못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지 마십시오. 갈멜산 정상에서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그 다음에는 또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가 내려왔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야,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 그러겠죠. 그러나 기도는 기도의 그 모든 일의 결정권은요 거기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승부는 이미 커튼 뒤에서 일어난 겁니다. 커튼 뒤에 기도의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커튼 뒤에서 이미 승부를 다 결정짓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엘리야는 이미 겉으로 드러난 그 위대한 어마어마한 그 일들 이면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커튼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골방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쌓아두었던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그곳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시간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은 하루아침에 빚어진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엘리야는 작은 기도의 응답들을 계속해서 쌓아갔던 사람입니다. 한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불이 내려오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가 내리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매일 기도하면서 생존의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그는 목숨을 건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서 그리시네가 숨었죠. 잡히면은 참수당해서 죽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찾아나가지도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보내어서 그 딱딱한 떡들, 부스러기들을 던져준 겁니다. 여러분 뭐가 편하겠습니까? 시간도 있고 재물도 있고 쌀도 있어서 내 손으로 밥을 해서 따뜻한 밥과 반찬을 만들어서 먹는 것, 그게 편하고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까마귀들이 물어주는 그 떡,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면서 먹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떡이 얇은 떡입니다. 그래서 조금 사는 사람은 그 떡에다가 고기도 넣고 그리고 야채도 넣고 싸서 초에 찍어서 먹습니다. 꿀에 찍어서 먹든지. 근데 엘리야는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죠. 그냥 떨어진 떡 부스러기 그거 딱딱한 거 그거 먹고 지냈습니다. 잡히면은 죽는 것이죠. 그러니 목숨을 건 기도를 그곳에서 오랫동안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자지 못하고 따뜻한 집에서 자지 못하고 그곳에서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과정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많이 쌓여져 갈 때에 그 믿음이 단단해져 가는 것이죠. 단 한 번의 기도로 그 큰 능력을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재하는 듯한 보이지 아니하는 듯한 그런 고통 과정 그러한 시간들을 거쳐가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부르짖는 그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시간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을 해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날개를 펴면서 결국은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닫혀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늘문이 열려야 그것은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닫혀져 있으면 별일을 해도 해결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다면 그 문은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것이고 그 문을 열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죠.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또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은 하늘문이 열리면 땅의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흥망성쇠와 실패와 우리의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은 하늘문에 개폐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 액세서리가 아니라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동경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 때문 아닙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아주 탁월하죠.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만은 우리가 초대교회를 동경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를 죽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께서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내 혈기를 죽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변하겠죠. 우리 교회가 변하겠죠. 여러분 가정이 변하겠죠. 이 민족이 변할 겁니다. 정직이 회복이 될 것이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여러분 이거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언제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독일에 교회가 막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교회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독일 전체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교회를 국가에서 국가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목사님에게 월급을 주고 모든 국민이 다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헌금은 다 국가에서 가지고 가고 목사님에게는, 그래서 목사님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어서 국가에서 녹을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히틀러라고 하는 20세기에 히틀러가 일어났죠. 히틀러가 교회를 앞장세워가지고 자기의 사상을 선전하고 교회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주관하는 것이 바로 히틀러가 되었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자신의 도구로, 정권을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일어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소수죠, 물론. 본 회포 목사님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히틀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국가에서 주는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선전 도구도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죠. 히틀러가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동조하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최전선에 보내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하로 들어가고 보네퍼 목사님도 1943년 4월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뒤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보네퍼가 주창을 했던 것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내건 교회가 고백교회라고 그러죠.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보네퍼는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 이후에 교회들이 이 보네퍼 목사님의 이 주장했던 것을 들고 교회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인은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또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경고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재물은 너희 발 아래에 있는 것이고 너희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 두 주 전에 제가 우리 전체 교역자들을 다 같이 영화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목이요, 특별수사입니다.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볼 때에 단순한 내용보다는 시대를 읽기 위해서 영화를 봅니다. 이 시대를 정말로 잘 보여준 영화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영화 속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이 세계를 피라미드로,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를 저는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경찰도, 그리고 검찰도, 그리고 모든 권력이, 그리고 사람들 위에 아주 순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돈이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돈이 있었습니다. 검찰까지도 그 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권력도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들을 감옥에 보내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돈이었습니다. 돈으로 매수를 해버리니까요.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오늘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모습을 돈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돈 때문에 모든 것이 움직여가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주인이 돈이 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해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 거꾸로 됩니다. 물질관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그 판 것의 값 결코 적은 거 아니죠. 그 값을, 그 돈을 어디에다 두었냐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죠. 오늘 37절에도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물질이 있어야 되는 위치는요, 발 아래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질의 위치가 머리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발 아래에 있습니까? 이 시대에 물질이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세 가지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물질은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거꾸로 되어가지고 사람은 이용하고 물질은 사랑하고, 그래서 물질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물질이 사람 머리 위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다른 데 가 계시는 겁니다. 아마 발 아래 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존재로만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나눔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 물질은 내 발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물질은 사용하고 나누어주고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물질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손을 꼭 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손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펴고 있든지 아니면 움켜쥐고 있든지. 움켜쥐고 있으면 내 손에 있는 땅 요것까지만, 요것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죠. 딱 내 주먹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손을 펼쳐놓으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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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펴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면 손을 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창고에 보화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에는 보화가 있으면 안 되는데, 다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주려고 찾아도 줄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서 여기 그냥 쌓아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줄까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다. 손을 펴고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모두가 다 손을 움키고 있으니까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민이 그겁니다. 제발 손 좀 펴라는 겁니다.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손을 펴서 조금씩이라도 나눠주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분 위에 부어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흘려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재물을 나를 위해서 사용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쓰려고 그러면 자꾸만 성령께서 자꾸만 나를 제안하십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벌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나누어주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베풀어주기 위해서 벌어야 되는 목적이 생겨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회사를 경영합니까? 직원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회사 경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직원들에게 딸려있는 식구들, 그 많은 식구들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는 회사를 잘 경영해야 돼. 그러면은 선한 목적이 생겨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한만 씁니다. 요즘 사람들은 보여주기 위해서 지장하고 구입하고 막 사치하고 막 그런 것만이 있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아주 실용적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만큼만 딱 쓰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흘려보내고자 하는 마음들 많든지 적든지, 지난날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자랑했지만은 이제는 베풀어주는 인생, 그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저는 우리 개인들도 그리고 그런 많은 기업인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여기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성도, 이번에 우리가 또 국내 단기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 뙤약 끝에 누가 가서 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 모두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한 뜻이 되는 것이고, 32절 말씀에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약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약화되어 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늘문이 열려져서 나누어주고 그리고 쓰고 도와주는 그런 통로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